마태복음 8장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한 중풍 병자를 또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풍 병자는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도 대단했지만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이렇게 관심 두지 않았던 외면했던 이제 나병 환자죠. 중풍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물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믿음도 크지만 그러나 그 이방 사람의 하인 유대인이 아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구하는 자에게 또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와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라고 그랬어요. 산상 예수님의 설교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뿐만 아니라 직접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선은 뭐 이게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 사람의 하인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이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도 늙고 병든 한 여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베드로가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갓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늙어가는 한 여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소외되고 또 힘든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또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세상의 어떤 이치와는 달리 예수님은 소리 없이 신음하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소리 없이 신음하는 열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손을 잡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그 병든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실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는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손 잡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병든 것 떠나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아프고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넘어질 그 숫자에 비하면, 만약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했다면, 일으켜 주시지 아니했다면 어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 아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왔던 능력과 새 힘을 주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이 여인,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며 섬겼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섬겼죠.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음식으로 섬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섬겼든지, 하여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 기적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기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많은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고 우리의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세세토록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그냥 손으로 만져주시고 손으로 일으켜주신 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손으로 일으켜주시기만 했다면 지금 여기에 또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공생애를 끝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육으로는 안 계시죠.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남겨두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17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이사야 53장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 53장 질고를 지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는데,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절 말씀으로 돌려주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그러죠. 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 짊어지셨다, 질고를 지고라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졌다, 짊어지셨다. 그 말은 지금 다른 사람의 짐을 자신이 담당하여서 가져가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지고 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마태는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통치자,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실 분이다.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그런 분이다.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오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이 서기관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18절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는 것이나 서기관들이 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인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야. 서기관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왜 인자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자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과 10장은 인자에 대한 이야기, 인자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분, 그 인자 같은 분,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서기관은 선생님 그랬지만 아니야, 네가 부르는 선생이 아니고 나는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 인자, 그 사람이야, 그 인자야 라고 예수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인자 같으신 분,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또 정말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세요.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아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찌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와 같이 머리둘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기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했던 그 서기관에게, 야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어, 너가 나를 따르려면 그런 각오 가지고 따라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18절에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이유가 바로 나 좀 고쳐주시오, 나 좀 잘 살게 해주시오, 나 좀 먹게 해주시오 라고 그 배고픈 시절에 그 떡을 빵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 좀 먹게 해주시오, 나 좀 고쳐주시오, 나 좀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시오라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 각오 없이 따르려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냐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더해서 거기 뒤에 21절 중에 21절과 22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장례에 치러야 되겠는데 먼저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당연히 치르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냐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제5계명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도 자 어떤 일보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당하면 저 군대 갔던 아들도 돌아오고 애국에 갔던 자식도 돌아오고 하여튼 어디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부모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허용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래 다녀와라 하고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윤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제 5계명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삶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과연 너 삶에, 네 삶에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나 맞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 유익을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우선 순위를 주님 그 말씀에 맞추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맞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 부모 제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그만큼 예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모든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영광을 권위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지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한 가지를 역사하사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